저희들은 오늘도 왕을 세우지 말라는 신명기의 주제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을까? 왕을 세워서 실패를 맛보았는가? 아마도 역사적 경험을 했던 후손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 신명기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만약 왕을 세운다면 하나님 혹은 모세가 던지는 경고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 왕은 타국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마, 즉 군사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대국, 애굽 같은 나라에 가서 국을 하지 말라고 해요.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서를 등사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으로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생 읽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 형제들 위에 군림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세우는 왕이, 그 왕권이 오래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린 이스라엘 역사를 지켜봤었죠. 신명기의 경고를 왕들이 듣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죽게 되자 자신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당부한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패턴이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스라엘은 회전문을 타게 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이나 혹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처절한 패배를 맛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cry out 하고 울부짖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짓고 또 전쟁을 당하고 패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cry out 울부짖고 또 돌아오고, 이게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역사를 계속 돌렸던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장에서 21장 사사기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세 개의 장이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명기적 암시가 사사기 마지막 에피소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과 21장 25절이 맞닿아 있는데요.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9장 1절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첩이 바람이 난 듯합니다. 집을 나왔어요. 갈 곳은 친정이겠죠. 피신했겠습니다. 레위 남편이 첩을 찾으러 나섭니다. 친정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입니다. 시집은 에브라임 지파의 산골입니다. 사위를 맞이한 장인이 근화한 대접을 했습니다. 3일 예정이던 처갓집 방문, 술 마시느라고 이틀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여부스 곧 예루살렘에 하룻밤 자고 가려 했죠. 그러나 이방인들 동네라고 주인공 일행들이 기피했어요. 대신 가까운 기부아 마을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지명 소속이 중요합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니까 유다 지파 마을이에요. 기브아는 이웃의 라마 동네와 함께 베냐민 지파 마을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나중에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대표하는 가문입니다. 기브아에 가니까 아무도 웰컴 안 해줘요. 문득 기브아에서 첩의 남편이 고향, 즉 에브라임 사람 한 노인을 만납니다. 이 밤에 안악을 데리고 어디로 여행 가시오? 하니까 네, 어르신, 우린 지금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골로 갑니다. 우리 주인장께 폐를 끼치지 않아도 되는 여행 보따리가 있습니다. 하룻밤 재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요즘 거리에서 노숙하다 강도 만난답니다.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네, 이때부터 수백 년 전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조카 롯의 패밀리가 여행하다가 당할 뻔한 봉변을 실제로 당합니다. 동네 불량배, 동성애자들입니다. 가 찾아왔어요. 레위인 남자를 내놓으라는 것이죠. 동성애 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손님에게 그러면 못 써. 내 딸이나 레위인 남자에게 첩이 있는데 그 여자들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불량배 동성애자들이 말 안 듣죠. 그러자 손님인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그 불량배들한테 내어줍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 나쁜 놈들이 첩을 밤새 욕보였습니다. 그 첩이 집 문까지는 기어갔어요. 그러나 문지방에서 죽었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복수하겠다. 먼저 죽은 첩의 시신을 나귀 위에 얹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괴기스런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강간당해 죽은 자기 아내 첩을 12 토막을 내서 12 지파에게 택배 시스템으로 보낸 거예요. 반응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와 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보지도 못했다.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모이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어떤 녀석이 이 악행을 저지른 건가? 먼저 처보의 남편 레위인한테 물어본 거죠. 답합니다. 여차여차하여 베냐민 마을 기브아에 갔다가 당한 봉변입니다. 이 음행과 망령된 일로 베냐민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 좀 있으면 내주세요. 그렇게 화를 내며 말했겠죠. 다시 말하지만 기브아는 사울왕의 고향이요, 가까운 베들레헴은 다윗왕의 고향입니다. 베냐민의 기브아를 치자, 징계하자. 그 불량배 나쁜 놈들을 끌어내라. 베냐민 사람들의 반응? 웃기네. 니들이 뭔데? 안 입고 오면 한번 싸워볼 텐가? 하면서 조롱한 것이죠. 그렇다면 전쟁이죠. 내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만 6천 명의 베냐민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처음 두 번은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그러나 세 번째 싸움에서 베냐민이 전멸합니다. 손자병법의 양동작전을 구사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1만 8천 명 베냐민이 죽었어요. 패잔병 추격을 당해서 또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격을 당해서 2천 명을 죽었습니다. 남은 베냐민 1천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험준한 바위산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전쟁 전에 한 맹세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우리 형제지만 이놈들에게 우리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하나님께 울고 통곡했습니다. 열두 지파 중 한 지파 베냐민이 없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남은 자에게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점검해 보니까 우리 총회 모임에 또 빠진 마을이 있는데 야베스 길르앗 마을이 발견되었어요. 처녀 400명을 그곳에서 잡아왔습니다. 산에서 숨어 지내던 베냐민 젊은 군인들에게 평화를 공포하고 600명의 베냐민 남자에게 400명의 길르앗 야베스 여자를 내어줍니다. 여전히 200명이 모자라죠. 사사기가 별난 것 가지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 총각을 실로의 축제일에 보내 또 여자들을 납치하러 가게 합니다. 변명이 그럴싸하게 역겹습니다. 납치되는 마을, 니들이 잘못이 아니야. 니들이 뺏겨서 시집 보내는 거니까 우리 연합군의 맹세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하나를 건져 살려내는 궁색한 자구책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문학적 표현은 이렇게 놨어요.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쓰고는 사사기 책 전체가 끝나버립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이념적 혹은 종교적 갈등이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군왕제 문제입니다. 아, 우리에게 왕이 없구나. 그래? 그럼 각자 우리 눈에 옳은 대로 살자는 그러한 시대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9, 20, 21장 스토리 구토하면서 역겨워하면서 읽어야 할 내용이에요. 성경 속에 존재하는 괴이한 스토리입니다. 무슨 의도로 이 끔찍한 스토리가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 싸움이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 깔려 있어요. 전체 테마 속에 볼 때 아, 이스라엘의 법과 질서가 실종되었구나 입니다. 기부와 사람들이 극악한 행동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다? 뭔 말입니까? 리더십이 제대로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카오스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이데올로기 싸움이 될 수 있겠어요?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중요한 시스템 두 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만 예배를 드려라. 둘째는 여호와께서 택한 왕을 뽑아라입니다. 오늘 끔찍한 괴기 스토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두 시스템에 대한 반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부를 이런 흉악한 스토리로 드러내는 이스라엘 조상이었음을 후손들이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아내가 강간 살해당해 돌아왔을 때 그래 복수해야지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서 열두지파에게 보냈는데 결국은 열두지파 사이 무서운 폭력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무법, 불법, 카오스에 대한 경고성 이야기죠. 복수라는 공의를 한 개인 레위인의 손으로 해결했다는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어요. 개인적 복수심에 공동체를 끌어들이는 문제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야 법과 질서가 바로 선다. 라는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신명기 프로그램에 역행하는 생각이죠. 중앙집중예배와 왕권정치, 성전중심이냐 군왕제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핵심이 되는 두 기둥이 군주제요 중앙집중예배입니다. 이 두 시스템이 서로 이해가 상충해요. 첫째로 성전 제사가 중요하다며 수도로 지정될 예루살렘이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강력한 왕,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리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러나 지방자치권을 주장하고 군왕제를 배척하는 주장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왕이 아닌 지방의 개별 지도자들이 위기 때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방에서 중앙집중예배를 반대합니다. 고로 강력한 왕도 필요 없죠. 혹시나 백성들의 자유와 권리에 위협이 되는 왕이면 더 나쁜 시스템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살아남아야 하고 자손을 번성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예루살렘 중앙에 성전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주는 왕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왕이 권력을 남용하면 어떡합니까? 중앙에서만 예배드리다 보니까 나라의 힘이 여기에 모이게 되죠. 강압적인 정부, 군왕이 될 우려가 큽니다. 지방도 소홀히 하게 되겠죠. 12지파 나름대로 각자 드리는 예배가 정리도 될 것입니다. 지방의 마을 공동체의 전통과 예배, 문화가 하이라이트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없으니까 중앙의 예배 제대도 허지부지하고 국가의 위기 상황에 각자가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혼돈과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레위인 첩이 강간 살해당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눈으로 보기에 왕을 세우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제왕 정치 역사가 이어집니다. 군왕제, 제왕 정치 그 속성상 문제가 많습니다. 한 개인에게 집중된 권력 시스템의 표변입니다. 한 사람의 그 막강한 힘으로 다수를 제압하려는 속셈 작동할 수 없습니다. 권력 추구의 필요는 부패와 불공정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통치 엘리트들이 국민의 필요와 관심에서 유리되는 순간 그렇게 될 뿐입니다. 군왕들이 역사적으로 권력 남용해 왔습니다. 국민들, 백성들의 희생과 대가 위에 독재자들의 배를 불리려 해왔단 말입니다. 껍데기만 다르지 각양 형태의 압제를 볼 수 있어요.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중과세, 의견을 달리한다고 군대나 경찰이나 검찰을 동원하는 압제, 친인척, 지인을 관직에 등용, 직무 지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무서히 봅니다. 이런 악행을 보면 반드시 저항해야죠. 저들의 부와 권력은 군왕제에서 오기 때문에 도덕적 결함에 필연 이르게 될 것입니다. 탐욕, 자만, 부도덕한 왕이 될 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 배우긴 배웠어요. 인간이 세운 왕을 실수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와 신명기 후속 작품들이 써내려가는 큰 주제예요. 그래서 예배를 중앙에서 드려야 하고 인간이 세우는 왕을 반대하자는 주문입니다. 군왕제, 국가의 안정,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1인 독재의 부패와 불의와 권력 남용의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왕, 지도자라면 그는 반드시 부패와 권력 남용을 막을 장치와 표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도 그리고 21장 25절에도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신명기 12장 8절, 12장 28절에도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질 우려를 경고하는 구절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도 자신만 지혜롭다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경고를 받을 일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는 내 길입니다. 내 길을 지도한다는 말은 내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 저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사악한 길, 타락의 길로 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20절에 왜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진짜 왕임을 깨우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세상 통치자 왕을 뽑겠죠. 구하겠죠. 이런 똑같은 패턴은 역사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쳇바퀴 회전문을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모델이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죠. 다시 하나님이 택하신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에요. 사람이 택한 왕이죠. 우리 예수님,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세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세속적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면 그제서야 진정한 왕임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눈이 보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경고를 받으면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어떤 때는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